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욕심은 아닐까,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믿음의 문제일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집회나 치유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거나 뭐 기도원에 혹 가셔서 보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뭐 동영상뿐만 아니라 기도원에서 그런 모습을 간혹 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참 황당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손가락을 탁 터치하면은 아마 뒤로 발라담 잡아지고 막 손으로 밀기도 하고 뭐 글쎄요, 뭐 장풍을 부는 것처럼 뭔가 슉 하면서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스태프들이 미리 방석도 준비하고 넘어지면은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쇼맨십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유명한 치유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 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참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참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 건방진 목사가 또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을 떨었는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교계적으로 막 논란이 되니까 뭐 조직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지만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 애교를 부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애교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는 그러한 건방진 말, 무례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 말라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쳐다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영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라 그렇게 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필요할 때에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모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 마음대로 성령 받으라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은 사모하고 구해야 하고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 있었죠.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마음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하였어요. 32절 말씀해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의 하나가 하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자꾸 싸워요. 자꾸 의견이 충돌되고 자꾸 싸우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잘해보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우려면 잘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뭔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에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네바다 산맥에 있는 어디죠? 세케이아 내셔널 파크라는 세케이아라고 하나요? National Park. Sequoia. 라고 이 발음을 하려고 제가 몇 번을 연습했는데 Sequoia National Park.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나무들은 키가 크고 넓이와 둘레가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네럴 쇼먼이라고 하는 나무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75피트가 된다는 그게 84미터예요. 참 좋다. 그런데 둘레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름이 10미터예요. 지름이 10미터니까 얼마나 크게 쓰겠어요. 그 주변에는 이처럼 큰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나무들이 키가 너무 크니까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풍에 다른 나무들은요, 뭐, 키가 크고 강풍을 보면 뿌리채 뽑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쿠이아의 큰 나무들은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식물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렇게 큰 나무들이 강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을까? 예, 이제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키가 큰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흙 속에서 뿌리들이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얕은 뿌리지만은 흙을 파서 보니까 뿌리들이 막 뒤엉켜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식물학자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세쿠이아에 있는 나무들이 키가 큰 나무들이랄지라도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서로 엉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도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하나 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였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또 뭐냐? 담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 동행한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잠만 잤잖아요.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담대함으로 그 비겁쟁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궁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서기장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채찍으로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이제는 그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그럴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왕이 되신 분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모두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창피와 부끄러움을 무릅쓰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파트 단지 새로 입주하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그러한 성들을 가지고 가면은 뭐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어떤 데는 그냥 물을 그냥 물 바게트로 그냥 그렇게 그냥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퍼부을 때에 덮어쓰이기도 하죠. 그런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한 발자국 또 전도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전하다 보면 꼭 만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런 것을 각오해야죠. 아무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 안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만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됐지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속한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믿고 복음 전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차집사님 찬양 끝나고 들어가시길래 이거 하나 이제 가사를 보려고 달라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니까 감동이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쉬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비방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각오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또 나의 간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살펴볼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성도들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신뢰하며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나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너라고 생각하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0점짜리 남편으로 소문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게 이제 부부 프로그램이에요. 그날은 부부 프로그램에 100점짜리 남편과 아내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때 0점짜리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 긁으면서 이제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절반이라도 따라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그 프로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뭘 저런 걸 봐, 딴 데로 돌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났는지 그 프로를 녹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야, 이제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제 100점짜리 남편 하는 거 배워서 따라 하려나 보다. 그래서 참 기분 좋아하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이거 사위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렇더라고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위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들으면서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보다는요, 가시덮친 말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기욱이라고 하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어린이는 지체장애 6급으로 선천성 용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용골 무형성증인데, 이 기국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키는 120cm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는 어른 몸무게는 한 70kg 이상 되는, 그런데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마다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예요. 늘 꼴찌를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2014년 10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었는데, 늘 꼴찌를 했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이제 마지막, 오늘도 이제 꼴찌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빵 하고 이제 출발 신호가 울리자 예상대로 이제 네 명씩 나가잖아요. 네 명의 아이가 이제 달려나가고, 기우기는 또 이렇게 뒤쳐져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려나가던 아이들이 멈춰서더니 뒤에 따라오던 기우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항상 꼴찌를 도맡았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깜짝 선물을 계획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손을 내미는 순간 기우기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우기가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함께 모두가 1등하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달리기 1등 도장을 받게 된 이 기구기와 이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꼴찌 없는 가을 운동회로 널리 소개되고, 기구기와 친구들은 환경재단으로부터 2014년 세상을 밝게 한 사람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선한 목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